저는 아들, 딸, 모친을 모시고 현재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북 청도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교직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를 여의고 남동생과 함께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네 친구들을 따라서 서울 하곡동에 있던 장로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생활이 무척 재미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도 많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생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낮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참석하였고 성경책을 구입하여 말씀의 줄을 긋고 읽었으며 또 성경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며 말씀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들을 예정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 유기자로 예정이 되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라면 어쩌나?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그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꽤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저의 중학교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동네 제법 큰 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신학교를 다니시기 위해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찾아가 고민을 얘기해 보았으나 그때 선생님의 대답이 제게는 별로 해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교회 학교 교사로 또 학생의 활동 등을 활발히 하며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여단장님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섬이나 시골 교회에 보급받은 기독교 도서 문고 한 박스를 부대 내에 있던 교회에 기증해 주셨는데 지금의 사과 박스로 약 네 박스 정도의 분량이었고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당시 판매하고 있던 약 200권이 넘는 각종 신앙 창고 서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의 군대 생활은 비교적 다른 간부들보다 여유가 좀 있어서 부대 내에서 근무할 때나 또 퇴근 후 자취방에서 자취를 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신앙 서적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주로 앤드루 모레이, 워치만 예, 프란시스 세퍼, R.A. 토레이 박사님의 책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그 책들을 거의 다 탐독할 때쯤 저의 기독교적인 신앙관과 인생관 그리고 성경관이 새롭게 머릿속에 재정립되며 장로교의 비성경적인 가르침들과 인본주의 죽이고 사변적이며 미신적인 교리들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된 신앙서적들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분명한 성경의 진리들을 알고 싶은 깊은 내적 갈망에 일어나 바울 서신의 여러 강의 책들을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비교적 깨달은 제가 제대 후에 다녀야 할 교회는 없었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된 이후에 군에 가기 전에 어릴 적부터 다녔던 장로교회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시작하여 비교적 성경적 가르침을 실행하는 교회들을 만나보았으나 그 공동체들도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10여 년의 세월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자연스레 하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세상의 친구들을 따라 세상의 유흥에 빠져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중 커가는 아이들 신앙 문제도 있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의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더 이상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다녔던 한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곳은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와 비슷하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집회 제도 방식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한다는 곳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닌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주장하고 예배당 뒤편에 헌금함을 두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모인 성도들이 교회이며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 기복주의 신앙을 배격하며 성경에 제시된 것들만 행한다는 그들의 실행들이 그 당시 저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보여졌으며 모든 것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성경적인 가르침을 회복하고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지금은 죽어 세상에 없지만 그 인도자의 가르침을 그곳의 형제 자매들은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따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무리를 인도했던 나이든 형제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단들이 시작되어지는 전형적인 형태였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으며 오히려 미신적이고 기복적이며 말씀이 없는 변질되고 부패한 목사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여겨졌고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다는 더 선하고 훌륭하게 보였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저보다는 더 있다고 여겨져서 저는 그들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오로지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다친 마음을 열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구별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서 비성경적인 것들은 걸러낼 수 있겠다 자신을 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잘 온 형제들 중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나 리더의 은사가 있는 형제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역 인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의 지역 인도자가 되어보려는 욕심으로 같은 또래의 젊은 형제님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어느 정도 봉사자로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되던 때에 그 여러 교회들을 인도하는 지금은 죽어 없는 그 나이든 형제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빗나가버린 개신교, 즉 타락하고 하락한 기독교 종교의 틀 안에서 깨어나서 바른 말씀, 바른 교회, 바른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오늘날의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성경적으로 보이고 영적인 모양을 띈 것처럼 보이는 신령한 가르침들, 즉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들을 성도들 앞에 놓아 교묘하게 속여서 먹고 따르게 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도들의 단순한 마음을 훔쳐내어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요, 자기도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여 마귀에 속이는 일꾼이 되어 자신을 마지막 사도로 가장하는 형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록한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 죄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 안에도 마귀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표현할 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글귀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 나이든 형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양태론적인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지만 주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글귀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 이단 공동체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 거짓된 가짜 복음이 오늘날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훔쳐내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임을 알게 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성경에 제시된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실행하며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따라 장로교회를 다시 나가며 신학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시간을 쪼개어 야간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중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탄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느라면 속에서 화가 올라올 때도 여러 번 있었고 쓰레기 같은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직장에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는가 이런 걸 공부하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휴학 신청을 하고는 현재까지 휴학 중에 있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교도 신앙이 비교적 개혁적이면서 근본적일 것이라 생각되어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고자 청교도 교사들의 책들을 찾아서 살펴보기 시작하던 중 어느 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제 일생 중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고 또 가르칠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나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며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꿈에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저의 충격은 그만큼 컸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켈빈의 예정론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며 믿어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통해 제가 거듭나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 즉 가짜 하나님의 자녀였음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형제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며 수많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보며 성도들이 회심한 자인가 회심하지 못한 자인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찰을 했었고 또 그것들에 대한 결과로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 그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러난 저의 실체를 참으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목사 일을 하는 목사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그들에게 상담했었고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는 거듭난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제 깊은 속 중심에는 그들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저를 보면 거듭난 것 같고 또 어느 때 저를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과 교사들의 전기와 책들을 통해 본인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더 깊은 고민과 함께 방황하는 삶을 4, 5년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일생일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내와 함께 청교도 신학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중생한 자들의 간증과 회심을 수차례나 반복하여 듣고 중생에 대한 책을 쓴 목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 길을 찾고자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사기꾼 야곱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듯이 제 일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위선자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내 인생 종말에 슬피 울며 어둠으로 내려가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으로 마음은 늘 절망과 공포로 얼룩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또다시 여러 해 세월이 흘러 여러 과정들을 거치며 1년 전 유튜브에서 트루킹 댓글 여론조작 특검과 제수이트라는 말씀 제목을 보고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되었고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며 그동안 퍼즐처럼 뒤엉겨 있고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의 많은 의문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짜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직적이며 과학적이며 체계적인지에 대하여 감탄하고 감탄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변개되고 변질된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거짓된 교리들과 거짓된 신학들 누룩을 넣어서 온 동의를 부풀게 한 음녀 바벨론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이 시대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침례교회의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간증했으며 현재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으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저의 우울증은 20대 때 젊은 시절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시작은 해결되지 않는 죄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왔지만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면목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속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강이 없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도무지 자기 부인이 되질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으며 도리어 늘 죄의 열매만 무성하게 맺게 되는가? 이것이 저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삶이 어두웠고 우울했으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자였습니다. 각 결혼 후에 교회에서 특송을 부탁받고 나가서 제가 부른 곡이 달리 다곰이었습니다. 그 가사처럼 그때 저의 인생은 늘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저의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종결 지을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으면 포도나무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헛된 애를 쓰고 있었구나. 신앙은 혼자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실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랜 세월,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저에게는 해결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중국 내지 선교회 일원으로 중국 오지로 들어가 변발을 하고 그리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도 역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즉 주님 안에서 사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알고자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국에서 보내온 누님의 편지를 읽던 중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그의 누님의 글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듯이 저 역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년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40년 동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고뇌하던 죄책의 고통스러운 짐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억지로 기쁜 척 해야 했고 또 마음속 중심에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억지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저의 생활의 실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찾게 되며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마치 나침판 에느극이 항상 하나님 계신 북쪽을 가리키듯이 또 타오르는 나무 불꽃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그 불꽃이 올라가듯 하나님의 유전자가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합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제 아내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부패한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